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이 아니라 11절입니다.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13문입니다. 13문.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은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경륜에 따라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에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대규리 문답은 하나님의 확실하시고 무호하신 오류가 없는 예지와 그리고 절대적인 그 주권에서 비롯되신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작정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작정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작정의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에 따라 선택과 유기를 정하셨다고 교리가 진술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먼저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이 부분에서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이 세상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그것을 진행시켜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신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우연의 산물이 진화의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대를 지으신 것은 그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성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자가 복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가 빚어져 갈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유기된 자라면 이 뜻과 무관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주도하시고, 마침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일들을 역사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어떤 환경과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프로비던스, 섭리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섭리에 나아가신다. 한 시대를 움직여서 택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재료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 역사란 무대 속에서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환난과 박해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흥황함을 나타내는 부흥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큰 고난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질병이 발생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 너무도 감사한 일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통한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이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 이후로 더 구체적으로 이 문답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된 것은 모두 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예지와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부분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구절 속에 뭐와 뭐가 다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죠. 예지와 예정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역시 예정과 예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지와 예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걸까요? 예지와 예정이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신 다음에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신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지 예정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행위와 공로에 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한이 예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시지만 그 존재를 미리 보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도 사도행전도 모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아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예지 예정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또한 자신의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심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네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감히 물을 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제한적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개를 내지으면 이건 아니야. 고개를 내지으면서 부정하는 그런 일체의 일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진리와 복음은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그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다 믿겠소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복음과 진리는 누구인가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나요?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만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의 원인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자유하십니다.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비판의 대상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독선적인 신이다. 고집불통의 아주 불공평한, 아주 불공평한 신이다. 라고 저주하고 폭언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떠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오직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무수한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뒤에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나타나며 그것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의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기실 게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반드시 찾으십시오. 몇 장 넘기다가 에이 모르겠어 나는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열리고 읽혀질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의 어줍지 않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옳으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절대로 틀리지 않은 분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치 않으시는, 변개치 않는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교련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거짓말을 하시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개, 변덕을 부리시거나 뭘 하나님이 행하셔놓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뒤바꾸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질문하시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응? 후회 안 한다 그래놓고.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사울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심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방식과 그 내용이 때때로 우리에게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예기치 않은 불행,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어떤 환경,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왜 나의 환경, 나의 삶, 나의 부모는, 내 삶의 여러 환경들은 왜 이래야만 돼? 여러 운명적인 어떤 환경,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과 사고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아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근심, 염려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대박이 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그 정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제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삶으로 고쳐 나아가고야 마시는 이 불변하는 계획을 오늘도 그 작정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 수정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했다가 그거밖에 안 되면 다시 생각해 재고해 봐야 되겠는데 그 약속을 내가 다시 거두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것 같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을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때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아 글렀나? 나는 천국 못 가나?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안한 신앙을 보이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개치 않는 분이다.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얘기를 내가 아주 골백 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의 분명한 지식 위에 정초할 때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질 때만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모르면,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디 진리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 안에서 모든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를 아는 것뿐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고 알고자 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놓쳐버리거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회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교리적 깊은 지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판단과 결단과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거리상 뭐 어떤 직장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회나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나오시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다 듣고 계시느냐?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같은 경우는 또 두 번 들어보신 집에 가셔서 주중에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계시느냐. 말씀과 믿음이 괴리된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더욱 진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에 황망하게 모든 이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죽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명확한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크리스찬이 두려워합니다. 누가 붙들어주죠? 소망이 붙들어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 소망이 크리스찬과 따라갑니다. 함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신자는 죽음 속으로 죽음 앞에 한 발짝 내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속에 죽음을 맞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지식이 우리의 삶과 결합되고 더 간절히 진리를 따라 살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는 일에 힘쓰시는 또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